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오늘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한국의 KBS, MBC, SBS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41.4%로 가장 많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23.3%로 2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8%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7.1%와 5.9%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율이 7, 80%에 이르는 내일 새벽 2, 3시쯤 당선인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7.2%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워싱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합니다. 미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이 시리아에서 무력 충돌을 줄이고 시리아 국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발표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시리아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시리아 안전지대 방안이 충실히 이행돼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 평화회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셀리 에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초반 백악관에 경고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츠 전 대행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을 러시아 대사 접촉 관련 거짓말에 대해 경질하기 2주 전쯤 백악관에 이같이 경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그러나 당시 통화 감청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확인됐음에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여러 정부 관리들이 플린 전 보좌관과 러시아 대사가 접촉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거듭 발표해 우려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연구센터가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3%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답해 관심이 있다는 답변 37%보다 많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같은 43%는 미국의 아시아 개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에 비해 미국을 동맹국으로 의지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싱가포르와 타이완, 필리핀 정상들을 백악관으로 잇따라 초청하고 오는 11월 아시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두 곳에 참석하기로 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한 터널에서 웨이하이 중세 한국국제학교 부설 유치원 차량이 사고를 당해 1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빗길에서 아이들을 태워 학교로 가던 중 타오자쾅 터널에서 앞에 있던 쓰레기 운반 차량과 충돌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유치원생 11명은 4살에서 7살 어린이들로 10명은 한국인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원이 퇴임하는 자카르타 주지사에 대해 신성 모독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기독교도인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주지사는 이슬람 인구가 절대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지난해 실시된 선거 과정에 신성 모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푸르나마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비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씩씩하고 굳세며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운을 뜻하는 용기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자랄 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격려를 수없이 듣고 자라곤 하죠. 하지만 말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겠죠.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뜻을 기려 1989년 이후 매년 케네디 용기상을 수여하는데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결정을 내린 공인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는 흑인 케네디라고 불리기도 했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 상을 받는 것은 제럴드 포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재단 측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품위와 통합, 대의를 위한 확신을 보여주고 모든 미국인을 대표해왔으며 특히 건강보험개혁과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기후변화 협약 등 민감한 문제들을 용기 있게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수상이 젊은 미국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면서 축하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2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5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24도, 신의주 12에서 23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3에서 23도, 함흥 12에서 21도, 끝으로 청진은 9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캔사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Dust in the Wind, 우리의 인생은 바람 속의 먼지와 같다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ank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한국에서 오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방송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예,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이 중국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북한 대표단을 초청했다고 공식 확인했고요. 이어서 아프가니스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움직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것이 예측이 됐다고요?
네. 오늘 한국 전역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일제히 실시됐는데요. 이 KBS와 MBC, SBS 등 한국의 방송 3사가 몇 시간 전에 투표 마감과 동시에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약 41%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각각 23%와 22% 정도를 기록해서 접전을 벌이면서 2위와 3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출구조사는 이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 누구를 찍었냐고 물어서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기법인데요. 이 문재인 후보와 경쟁자들의 득표 예상 격차가 커서 실제 개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한국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 3사는 지난주 진행된 사전투표에 관해서도 조사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문 후보와 다른 후보들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출구조사 발표 직후에 문재인 후보가 메시지를 발표했군요.
네. 문재인 후보는 투표가 종료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을 찾아서 오늘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출구조사처럼 그대로 승리한다면 간절함의 승리이고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간절함이 이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이어서 국민이 맡겨주신 개혁과 통합의 과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출구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측된 문재인 후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네, 함경도 흥남이 고향인 부모가 이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12월 흥남 철수 때 월남한 뒤에 1953년 1월 경상남도 거제에서 출생한 실향민의 아들입니다. 이 대학 재학 시절에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했고요. 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을 지냈고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경쟁했다가 패한 뒤에 이번에 재도전했습니다.
예. 자, 이웃나라들도 한국의 대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문재인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압승했다는 발표를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 대선에 맞춰서 새 정부는 대북 평화 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문했고요.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한국 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 주한미군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민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한국에서 이 국민들 사이의 신뢰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한국의 새 대통령은 국회, 국민과의 소통에 더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일본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 대선에 맞춰서 정국 관계자가 직접 논평을 했군요.
네, 이 보통은 특정 국가에서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실시되면 이 당선인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각국이 축하 논평을 내는 게 관례인데요.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전에 이 한국 대선 일정에 맞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소중한 이웃나라로 한국 상황을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뒤에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끈질기게 일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을 비롯한 한국의 대선 주자들이 지난 2015년 말 한국 정부와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예. 자, 이웃 국가들의 반응을 살펴봤고 미국의 언론들은 한국의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매체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 대선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CNN 방송은 한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 조기에 대선이 치러진 배경을 상세하게 전했는데요. CNN 방송은 한때 국민들의 공주라고 불렸던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 박근혜가 이 삼성 롯데와 연결된 부패 추문으로 탄핵됨에 따라서 대선이 일찍 치러졌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의 많은 유권자들은 부패 척결을 통해서 투명한 사회를 맞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이번 한국의 대선 과정이 민주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카테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한국민들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잘 보여줬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 동반자로 남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 1대1로 포럼 준비가 한창이라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 수도 베이징 인근의 화이러우구의 휴양지인 옌치후에서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열립니다. 행사를 일주일 앞둔 지난 7일부터 이 화이러우구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교통관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 회의가 끝나는 15일까지 차량 통행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옌치후 일대와 태난먼으로 통하는 창안제를 비롯한 주요 도로에는 경비 강화를 위해서 사법 공안들이 배치됐고요. 이 각국 정상들이 모일 이 지역에서 이 스모그, 이 대기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허베이성 일대의 공장들이 이 행사 기간 며칠 전부터 일제히 작업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예. 자, 1대1로 정상 포럼. 이 어떤 행사길래 공장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준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건가요?
예, 1대1로는 이 고대 아시아와 아랍까지 연결하면서 유럽에까지 이어졌던 국제 무역로였던 이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목표로 이 중국 정부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국제 경제 협력 체제인데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이 주변 나라들을 돌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중인데요. 이 1대1로 체제를 본격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책 소통, 인프라 연통, 무역 창통, 자금 융통, 민심 상통 등 이른바 5통을 주제로 이 각국 정상들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여는 겁니다.
예. 자, 이 정상 포럼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나요?
예, 이번 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등 28개 나라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이 밖에 110개국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학자, 경제인, 언론인 등 1200여 명이 모여서 경제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개막식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김장수 중국 주재 대사 등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북한도 이번 포럼에 참가한다는 소식이군요.
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며 1대1로 포럼해서 유관 활동을 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북한을 왜 초청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1대1로는 개방형 창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는 나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북한 대표단은 김영재 대외경제상이 이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앞서도 뭐 전해드렸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이번 행사에 아주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개입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면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대1로를 더 힘차게 밀어붙일 기회가 생겼다고 이 중국어권 매체들이 일제히 분석하는 중인데요. 이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국제 환경을 이용해서 이 국제경제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번 1대1로 포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국무원의 신문 판공실은 어제 주요 국영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건교그룹과 석유화학공업그룹 등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말에는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의 유수 민간기업들이 1대1로 포럼 개최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공표한 바 있는데요. 인민일보와 환구시보, CCTV,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언론들은 최근 연일 이 포럼 관련 특집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연결하는 경제협력 구상이다라고 1대1로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예, 중국 정부가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운행을 기반으로 이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국가들의 도로와 교량, 철도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돕는 모양새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최대 65개 나라를 1대1로 체제에 참여시켜서 세계 인구의 6분의 1, 국내 총생산 총합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중국어과 매체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국은 이 다국적 경제협력 구상인 1대1로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를 아프가니스탄까지 확대해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대1로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한 대규모 경제 구상인데요.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와 이란을 거쳐서 지중해 연안으로 이어진 고대 무역료를 따라서 21세기 경제 협력 지대를 만들고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까지 뱃길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예. 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중국의 투자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예, 산악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의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 가운데 특히 구리광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아프간의 광물을 채취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의 자원으로 중국의 지원을 통해서 열악한 국가기관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아프간 사업에는 도로, 철도, 댐 건설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도로의 경우 이웃나라인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카불까지 연결되고요. 또 아프간 쿤두즈에서 타지기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도로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계획을 들여다보면 파키스탄 같은 이웃나라들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다른 나라들이 이런 계획을 받아들일까요?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웃나라인 파키스탄과 이미 1대1로 협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파키스탄을 방문해서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에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중국과 파키스탄은 중국 신장지구에서 파키스탄 남부까지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에너지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더 확장해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어제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셀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협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백악관에 경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고요.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관련해 항소심을 시작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 서부 로스앤젤레스 시가 방문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셀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이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예이츠 전 대행의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중순 러시아 대사 접촉과 관련한 거짓말로 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경질하기 약 2주 전에 예이츠 전 대행이 백악관 변호사를 직접 만나 플린 전 보좌관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고 증언했습니다.
The vice president and others were entitled to know that the information that they were conveying to the American people wasn't true.
펜스 부통령 등 이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알고 있던 정보는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그러면서 러시아 역시 플린 전 보좌관이 한 일을 알고 있었고 플린 전 보좌관이 부통령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와 관련해서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따라서 백악관 측에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 부통령 등 정부 관리들이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대사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해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예이츠 전 대행이 경고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니까 플린 전 보좌관이 경질된 거군요.
맞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의 경고가 있은 지 정확히 18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이 경질한 건데요. 이 백악관 측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보좌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돼 사임을 요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혹시 플린 보좌관 외에 러시아와 부적절한 관련을 맺은 또 다른 인물은 없었다고 합니까?
네, 지난 대선 당시에 러시아 정부나 정보기관과 연계가 있는 이 트럼프 선거 진영 인사가 더 있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이츠 전 대행은 하지만 국가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예이츠 전 대행 말고도 어제 청문회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도 참석했죠?
예, 이 클래퍼 전 국장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If there has ever been a clarion call for vigilance and action against the threat to the very foundation of our democratic
클래퍼 전 국장은 미국의 민주적 정치 체계의 근본을 위협하는 데 대한 경계와 조처를 해야 하는 분명한 예가 있다면 바로 이번 러시아의 대선 개입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혼란을 가져오는 데 성공하면서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다른 나라 선거에 더 많이 개입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청문회가 있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플린 전 보좌관을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경고했었다 보도가 나왔었죠.
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틀 뒤 백악관에서 이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90분간 만나면서 이 플린 예비역 장군을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도 해당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President Obama made it known that he wasn't exactly a fan of General Flynn's. So President Obama was truly concerned about General Flynn.
스파이서 대변인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건 잘 알려진 일이라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을 정말 심각한 우려로 생각했다면 플린 전 보좌관의 기밀 정보 취급 허가를 박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항소 심리를 시작했군요.
네, 어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 항소법원이 미 법무부 측의 항소 이유와 변론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항소심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항소심은 판사 15명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전원 합의체였지만 2명의 판사가 불참하면서 13명의 판사가 심리했습니다.
예, 이번 항소심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2차 행정명령과 연관된 것이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1월 말에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시행이 중단됐지요.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초에 입국 금지 대상 7개 나라 가운데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되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 입국은 허용하는 내용의 2차 행정명령을 발표했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법원은 이 2차 행정명령도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하와이와 메릴랜드주 연방지법이 2차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그러자 연방 법무부가 항소한 겁니다.
예. 자, 이 항소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과연 이슬람교도,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입국을 금지하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다고요?
예, 이 제프리 월 법무장관 대행은 변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을 의도한 것이 절대 아니라면서 무슬림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 차별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죠.
예. 자, 하지만 행정명령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것이 무슬림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에 어긋나는 조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원고 측을 대표한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오마르 제도와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무슬림에 대한 금지 법안을 주장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도와 변호사는 또 미국 헌법은 종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에게 방대한 권한이 있지만 헌법을 위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열띤 토론이 오갔던 어제 항소 심리,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제9항소법원도 이 난민 수용 금지와 관련한 행정명령 내용에 대한 항소 심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항소심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 공항 인근에서는 또 눈길을 끄는 행사가 있었다는 소식이군요.
네, 지난 6일 자원봉사자들이 LA공항 활주로 근처에 모여서 여러 나라 말로 환영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입간판을 활주로에 내리는 비행기를 향해 흔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행사는 LA시 관광국 주관으로 열렸는데요. 자원봉사자 수백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LA에 온 걸 환영한다 하는 취지인데요.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지 궁금하군요.
네, 근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 시민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때문입니다. 이 행정명령을 두고 지금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LA시는 이 대통령의 이런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LA에 오는 이들을 환영한다는 뜻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LA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고 하는군요.
예, 사실 LA시가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에서 외국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이민자들이 많은 데다가 특히 캘리포니아 관광산업에 있어서 이 외국인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관광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 나왔는데요. 주 관광국에 따르면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예, 자, 특히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이 바로 이 LA시인데요. 이 LA시는 2020년까지 관광객 유치 5천만 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LA 관광국은 해외와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 적극적인 유치 활동 결과 지난 2015년에 관광객 4,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5년 후인 2020년에는 5천만 명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LA 관광국 측은 특히 해외 관광객 중에서도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나라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지난해 LA 지역에서 이 관광 소비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는 등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험프리 길버트와 월터 랠리 형제를 시작으로 영국은 본격적으로 신대륙 정착을 시도했습니다.
신대륙 땅 로노크 섬에 정착했던 우리 국민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들으라,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영국은 신대륙 탐사를 전면 중단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렸습니다.
난 신대륙으로 갈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한번 살아볼랍니다.
런던 회사는 100여 명의 영국인들을 데리고 버지니아로 향했고 제임스 타운이라는 마을을 건설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제임스타운의 정착민들은 새로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날씨를 짐작할 수 없으니 시기에 맞게 씨를 뿌릴 수가 없었고요. 농사 기술도 건설 기술도 모두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근근히 버텨왔던 양식마저 곧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어요. 먹을 것도 다 떨어져 버렸고 다시 뭘 해볼 기운도 없고요. 광활하게 넓은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자라지가 않으니 내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영국왕 제임스 1세의 허가를 받은 런던 회사를 따라 신대륙으로 향했던 영국인 정착민들. 제임스타운에 도착했던 그해 겨울, 정착민의 반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런던에서 식민지를 관리하던 회사는 이런 어려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낯선 땅으로 보낸 영국인들이 잘 살고 있는지 관심 밖이었고 그저 정착민들이 금을 찾거나 그 지역 강을 통해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영국을 떠날 때의 기대와는 달리 정착민들은 황무지에서 힘겹게 살아야 했는데요. 정착민의 한 사람이었던 존 스미스 선장은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런던 회사만 믿고 기다릴 순 없습니다. 런던 회사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따위 관심도 없고 그저 금이나 찾아서 바치고 동방으로 가는 통로를 찾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런던 회사의 기대는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통스러운 굶주림과 모든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영국에 탐험가면서 식민지 개척자인 존 스미스는 런던 회사의 이주자들과 함께 버지니아의 최초의 식민지인 제임스타운 건설에 앞장섰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수확을 얻지 못하는 건 우리가 이곳 날씨와 땅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기술을 배워 집을 짓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또 현지인들과 물물 교환을 해서 옥수수나 필요한 것들도 얻어야 하고요. 우물도 파고 정확한 지도도 작성하고 든든한 울타리도 만들어서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존 스미스의 노력에도 제임스타운 정착민들은 굶주림과 질병, 인디언 원주민들의 공격으로 죽어갔습니다. 런던 회사는 1606년에서 1622년까지 6,000명을 버지니아로 보냈고 이 중 4,000명이 머나먼 신대륙 땅에서 척박한 환경과 싸우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임스타운의 초기 정착민들을 도와준 인디언은 포우하탄 인디언들이었습니다.
포우하탄 인디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린 모두 병들거나 굶어서 죽었을 거예요. 우리 같은 낯선 이방인에게 음식을 나눠줬고 숲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줬고요. 여기 환경에 맞는 곡식을 심는 방법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나무를 다루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우린 정말 인디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디언 원주민들이 도와줬는데도 정착민들은 뭐든지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정착민들의 이런 태도는 인디언 원주민들의 분노를 낳았고요. 결국 서로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622년 인디언 원주민들은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정착민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정착민 340명이 사망했고요. 정착민들은 그 보복으로 버지니아 해안지대에 사는 인디언 종족을 파괴했습니다.
인디언들과 하루가 멀다 하고 죽고 죽이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젠 본국인 영국도 런던 회사도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인디언에게 배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 농사를 짓고 식량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활한 신대륙에서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꿈을 안고 런던 회사의 배에 올랐던 제임스타운 정착민들. 척박한 환경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1624년까지 제임스타운은 확고한 영국 식민지로 구축됐습니다. 새로운 작물인 담배를 경작하고 팔아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cut down on. cut down on입니다. 입니다. Let's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Ugh, it's so hot today. Let's go get some ice cream to cool off.
Oh, I wish, but I can't. I gained 10 pound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my doctor advised me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If your doctor told you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then we definitely can't get ice cream.
본문에서 알리스가
Oh, it's so hot today. Let's go get some ice cream to cool off.
오늘 무척 덥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열기 좀 식히자. 라고 하자 제가
Oh, I wish, but I can't.
그랬으면 좋겠는데 난 안 돼.
I gained 10 pound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my doctor advised me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지난 몇 달 동안 몸무게가 10파운드나 늘었고 의사가 당분과 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했어. 라고 했습니다. 이어 앨리스가
If your doctor told you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then we definitely can't get ice cream.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cut down on 잘 알아두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Ugh, it's so hot today. Let's go get some ice cream to cool off.
Oh, I wish, but I can't. I gained 10 pound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my doctor advised me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If your doctor told you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then we definitely can't get ice cream.
'Today's expression is cut. C-U-T, cut, down, D-O-W-N, down, on, on, cut, down, on. To cut down on something means to decrease or lessen the amount of something. Cut down on은 무엇을 줄이다, 감소시키다 또는 자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레스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고 하자 저는 의사가 당분과 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은 못 먹는다고 했죠.
And my doctor advised me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라고요. 이렇게 무엇을 줄여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ut down on입니다. 이제 예문을 들어볼까요?
Could you try and cut down on smoking? It's not healthy for you.
라고 하면 담배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에 나쁘잖아요. 라는 뜻입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Ugh, it's so hot today. Let's go get some ice cream to cool off.
Oh, I wish, but I can't. I gained 10 pound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my doctor advised me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If your doctor told you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then we definitely can't get ice cream.
3. To cut down on something means to decrease or lessen the amount of something. Cut down on은 무엇을 줄이다, 감소시키다 또는 자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Cut down on. Cut down on. Cut down on.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맥플라이가 부른 Love is Easy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루두루루루 Today, I'm laughing the clouds away. I hear what the flowers say and drink every drop of rain. And I see places that I have been in ways that I've never seen. My side of the grass is green. Oh, I can't believe that it's so simple. So natural to me. If this is love, then love is easy. It's the easiest thing to do. If this is love, then love completes me. Cause it feels like I've been missing you. A simple equation, but no complications to leave you confused. If this is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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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he easiest thing to do. Do. Feel the way that I do out in your great skies blue and make dirty streets look new. And the birds sing. Now I know exactly what they mean. Oh, I can't believe that it's so simple. Feels so natural to me. If this is love, then love is easy. It's the easiest thing to do. If this is love, then love completes me. Cause it feels like I've been missing you. A simple equation, but no complications to leave you confused. If this is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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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he easiest thing to do.
Yaksa sok onel.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26년 5월 9일 오늘 미국의 탐험가 리차드 버드가 최초로 북극 횡단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버드는 이날 비행선 조세핀 포드홀을 조종해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피츠베르겐 섬을 이륙했습니다. 이후 약 8시간의 비행 끝에 버드는 북극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드는 나침반 바늘이 정확히 북위 90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인류 최초로 비행기로 북극점 상공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차드 버드가 처음으로 북극점을 정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북극점을 가장 먼저 밟은 사람은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로 북극점을 비행한 것은 리차드 버드가 처음이었습니다. 리차드 버드는 이후 남극에 연구기지를 세우는 등 미국의 극지 연구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1994년 5월 9일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I, Nelson Rodesasa Mandela, do hereby swear.
남아프리카 최초로 흑인이 참여한 자유선거에서 당당히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1918년 남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만델라는 이후 정부의 흑백 인종차별 정책에 분노했습니다. 만델라는 이후 저항과 투옥을 거듭하다가 1962년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감옥에서도 죄수들과 토론을 벌이고 외부와 접촉을 하는 등 자유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만델라의 노력은 점점 국제사회에 알려져 결국 남아공화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남아공 내 흑인들의 투쟁도 점차 거세지자 남아공 정부는 마침내 1990년 2월 만델라를 석방하게 됩니다. 27년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어 만델라는 추락한 지 4년 만인 1994년 오늘 마침내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만델라는 이후 남아공의 350년에 걸친 인종 갈등을 종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